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역대하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시는데 오늘 계속되어지는 역대하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과 쭉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그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만일 주의 백성이 만일 그들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달라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조금 더 보고 계속 7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할게요. 자, 역대하 6장 32절 33절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참 위대한 선교 계획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래도 온 세상이 그 성전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나 이방인들, 땅끝에서나 먼 나라에서 왔을지라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을 위해서 주 앞에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앞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32, 3절에서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자, 계속되어지는 36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가로막고 끌고 간 후에. 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에서도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와 같이 주 앞에 기도할 때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솔로몬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38절로 가보시죠. 40절까지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전은 바로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 다른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계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으셨던 자비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어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자, 6장 마지막 부분을 보죠. 41절 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영원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시은손을 마련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의로 인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비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6장에서 성전 봉헌 예배를 보았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의 메시지와 위대한 헌신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다 세웠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랐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죄 위에 임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신 것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신 것은 그 성전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하나님께 열납된 바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이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되죠. 신약의 로마서에서 바울은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여덟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했던 것입니다. 7장 2,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표현으로 아주아주 나오는 그 자주자주 나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구원받은 자들은 아멘할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치가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최고이고 그들의 정당이 국가를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죠. 솔직히 말해서 정치가들은 우리에게 그다지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4절 5절입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이 구절은 성경을 의심하는 비판자들 가운데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죠. 그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합니다. 첫째, 그들은 이러한 대규모의 제사는 과장이라고 말을 하고요. 둘째, 또 그 많은 제물이 제단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셋째, 이처럼 많은 짐승들을 죽여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마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이처럼 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고 비추어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짐승들 하나하나를 제단 위에 드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그 성전 지역에 사방에 많은 제단들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각 가정에서도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문자 그대로 그날 밤에 수천 마리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제사의 주된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기 성경 강해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사실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더불어서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번제물은 전체를 태워버리지만 다른 제물들은 나중에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은 커다란 제사인 동시에 잔치와 축제의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들을 사람들이 다 먹었으니까 말이죠. 끝으로 너무 많은 짐승들이 살해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에서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도살되고 포장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항의나 불평이 없으면서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것은 이건 언어도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솔로몬의 편을 들고 싶어요. 솔로몬이 정당한 일을 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제물을 드렸는데 5절에 보니까 소와 양과 뭐 대단하잖아요. 그 드린 제물이. 그제도 비판하는 비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드렸느냐,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느냐, 뭐 그렇게 또 동물을 그렇게 죽여도 되느냐, 뭐 이런 나름대로의 질문들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7장 6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섰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영원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참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찬양들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7절 8절을 보면 하맛 어귀에서 애굽 하수까지 정말 그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 볼게요. 12절로 14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 관해서 좀 긴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구절이 본 의도와는 달리 너무도 자주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껏 해석되어져 왔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인용하거나 또 이러한 언약들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아서 그런데요. 매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 분명한 본문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알기 위해서는 내용과 문맥에 있어서 세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분석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본문을 그 위치에서 이탈시키는 것은 여러분 부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싶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꿰 맞추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요,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 것인가. 이 매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매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신께서 세대주의자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당신이 세대주의야말로 성경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올바르게 다루고 있는 유일한 체계이기 때문에 당신은 세대주의라고 하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주장들, 신학적 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대부분을 무시해버리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뭐 신학도라든가 또 신학적 사조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멀리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14절만 끄집어내어서 현재 상황에 적용을 시켜버린다면 15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렇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에서 고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있었던 지역을 바라본다면 그곳이 지금은 회교 사원이 서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따르려고 한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이곳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성경의 한 구절을 끄집어내어서 임의대로 그 뜻을 고집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성전을 봉헌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지만 차라리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을 찾아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짜맞추려고 하고 성경의 의도와 그 문맥상의 교훈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러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쓰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볼까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매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호텔에 머물면서 성전이 있던 지역을 이렇게 바라보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이렇게 통해서 그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굽어보셨던 자리에 아 내가 서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다는 거죠. 다 보이는데 아마 호텔이 있었던 것 같아요. 17, 1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계 통해서 항상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다윗의 계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통치자가 없지요. 그러나 다윗의 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시편 110편 1절과 시브리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1절입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여러분 지금은 그곳이 폐교 사원이 서 있다고 하는 것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세계의 그 어느 곳보다 이교도와 이방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리라. 22절 마지막 절이에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비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온전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당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너무도 신실하니까 그 말씀만을 믿고 힘있게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역대하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